새벽교회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느님인 내가 소돔과 고르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바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 묵상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한 분이 수요일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 한 구절 시편이라서 참 좋았는데 오늘부터 아모스라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새벽 설교인데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 죄랑 심판 얘기만 나오니까 마음도 어렵고요. 무슨 얘기인지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모스는 참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막상 지난 3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니까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찾았냐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화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어때요? 화가 나면 그냥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아모스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감정을 쏟아내시는 게 아니라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설득을 당하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4장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구조가 또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의 죄를 살펴봤었죠. 멀리 있는 다메섹, 가사, 두로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에돔, 암몬, 모압까지 나선형 구조로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나 이방이나 똑같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게 2장입니다. 어제 살펴본 3장에서는 너희가 왜 죄인인지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제 베델에서 마음대로 예배했었던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또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우상을 섬겼었던 그 마음의 죄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아 이스라엘이 정말로 죄인이 맞구나, 죄를 많이 짓기는 했나 보구나라고 마음에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백성인데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만했네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만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열심 가득한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고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열심인 거냐라고 하면요, 4절에 희생제사라고 말하는데 이 희생제사를 히브리어로 보면 지브 헤이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는 기본적으로 유월절 희생제사를 말하는 단어예요. 유월절 얼마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드린다고 해요? 1년에 한 번 해도 될 걸 매일 드린다고 해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도 드려요. 11조 우리는 얼마마다 한 번씩 드리나요? 한 달에 한 번 드리죠. 근데 모세율법에는 조금 달라요. 모세율법에서는 신명기 14장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얼마마다 한 번씩이죠? 3년에 한 번 드릴 11조인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11조를 어떻게 드린다고 하나요?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릴 희생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고요, 매일 아침마다 드리고요, 3년에 한 번 드려도 될 11조는 3일에 한 번씩 드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배와 그 제사에 열심히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횟수가 뭐 하루에 한 번이다, 3일에 한 번이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예배 행위가, 제사의 행위가 가득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대단한 열심이죠.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4절에 나오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이런 제사들을 계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많은데, 제사는 많은데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데도 그 예배가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이 달램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괘씸하고 그 죄악들이 가증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와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아내 생일이라고 집에 와서는 꽃다발 선물 사들고 오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증스럽고 믿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지금 그 꼴인 거죠. 이런 이스라엘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에 사역했던 교회, 아주 오래 전이에요. 정말 그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면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건 기본이시고요, 주중 예배, 주일 예배는 늘 같은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교회에 일이 있다 그러면 늘 제일 먼저 나와서 섬겨주시는 귀한 분이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 항상 이분이 중심에 계셔요. 다른 분들과 늘 편가르기 하시고, 뭐 다른 사람 이분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 하는 분들이 매번 생겨나고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하고 회의하는데 또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걸 보면서,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쯤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막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아,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러다가 또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교회 떠나셨다가 잠잠해지면 6개월 만에 또 돌아오시고, 또 떠났다가 돌아오시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하루는 새벽 기도회 때 그분이 교회 그 강당 제일 앞쪽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갓 사역을 시작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데, 왜 그것들이 삶으로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요. 그 신앙이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예배할 거면, 그렇게 살 거면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고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도, 3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십일조도 그만두라,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절에 있는 이것인데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했으면 삶으로 그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매일의 제사보다 낫고 3일에 한 번에 11조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가득하고 종교적인 행위들은 가득한데, 그런데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델과 길갈의 예배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내 노래소리를 그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만했었던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아주 여러 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보면서 조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오늘 4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할 만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게 본문에서 쭉 길게 읽었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6절부터 11절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권면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나오는데요. 6절에서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에서 비를 그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9절에서 곡식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서 전염병도 보내보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 성읍도 무너뜨려 보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 만큼 하셨습니다. 좋게 말씀하실 만큼 충분히 말씀하셨고 참을 만큼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끝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회개할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무시했던 것이죠. 이번에 한 번만 더 봐주면 이스라엘이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라는 말이 한 번 더 반복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작은 잘못 하나로 크게 내치시거나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교정해 주세요.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도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와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며 돌아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끔 성적으로 무너진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가슴 아프죠. 그거로 인해서 온 교회가 상처받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 경건하게 살다가 딱 한 번의 실수로 이런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처음엔 그 안에 작은 생각의 범죄로 시작했었겠죠. 그 죄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갔겠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계속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텐데 그 소리들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일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 달 전, 뭐 세 달 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말씀하셨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한 달 전에 또 다락방 순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한 주 전 한 구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만약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더라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비참한 자리에 이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바뀌기를 거부하고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였었던 죄악들을 그치기를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외적인 행적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경건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닌 삶의 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의 귀가 두둔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이켰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모든 경건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새로움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물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버지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경건이 없고 우리 삶에 거룩함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곡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